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New Creation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1993년 네덜란드 거주할 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영화를 보았거나 들었을 텐데요. 신들러 리스트. 오스카 신들러라는 실제 인물을 다룬 사건, 그것을 영화화했습니다. 나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화 전체가 흑백으로 처리된 영화였습니다. 제작 의도에 보면 나치 독일이 보낸 유대인들의 피는 빨간색이 아니었고 그때 유대인들이 보낸 세상은 흑백의 암울한 세계였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되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컬러가 등장하는 두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빨간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도망치는 모습이에요. 침대 밑으로 숨고 나중에는 소각장애 시체가 되어서 들어가기 전에 누워있는 그 모습까지 그 장면에서는 주위 전체는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 소녀가 움직이는 그것만 컬러로 처리되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둘째 장면 컬러가 등장하는 부분은 독일이 완전 항복한 다음에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초원에 선 모습, 그때는 전체가 컬러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그 영화에 대입을 해보자면 언제 가스실로 걸려가서 처형될지 모르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심정, 암울한 그들의 상태, 세상이 전부 다 흑백으로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꿈과 같았던 나치 독일의 항복이 있었고 완전히 자유인이 됐어요. 그들을 둘러싼 세계가 컬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흑백의 세계가 컬러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동일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권면하는 게 문맥을 존중하라 그랬었죠. 문맥을 존중해서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분을 읽으면 16절 중반부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밖에 없었던 바울에게 비쳤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대의 정신을 부정하는 신성 모독적인 인물, 반드시 없애야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난 뒤에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분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바울의 시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칼라의 세계가 확 열려집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보는 시각이 흑백의 암울한 세계에서 율법에 짓눌린 그러한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칼라의 세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겸손해서 저 사람 그렇게 썼겠거니 아닙니다. 진짜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최고로 죄인이었다. 가장 어두운 죄인이었다. 유대계에 헌신했던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 여기며 사람의 인정과 대접을 갈구했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 육신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때 성령께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 이처럼 거대한 거룩한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어요. 그것을 마귀에 사로잡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 전진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사람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도구화 되어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 그것이 율법 아래 온전히 사로잡혀 있던 흑백의 세계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십자가 은혜에 자기 자신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다에 온전히 자기 자신의 그 과거 전 생애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신분을 얻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것 생명이 없던 그 흑백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확 밝아진 컬러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라는 이 표현은 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란 의미예요. 이 구절을 구약에 있는 한 구절과 대비해서 잠시 한번 상고해보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우리가 한두 번 이상 들었거나 아니면 신약에서 인용되는 그런 부분을 익숙하게 들었었을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뒷부분 이것을 주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간단 말인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건가?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붙이고 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이것이 힘든데라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부분에 주목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별함, 구별됨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살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이란 곳에 상주하고 있던 거주하고 있던 그들을 어떤 목적으로 구별하여 낸 이미 거룩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들, 우상들, 너희들의 힘으로 살던 그 애굽에서의 삶에서 출애굽된 그 상태 자체가 이미 거룩이 시작되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와 그들이 숨기던 신들이요. 자, 곡물을 심었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심지어 칼을 대고 피를 흘리면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며칠 동안 기우제를 드립니다. 비가 내리도록요. 이것이 애굽 땅의 모습이었고 모압 땅의 모습이었고 블레셋 땅의 모습이었고 아수르 땅의 모습이었고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너희는 몸에 갈대어서 피를 흘리거나 제단 주위를 중언 부언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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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칠 필요가 없다. 나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피로를 알고 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소개했고 그 뒤에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다시 도전하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그것을 오늘 잠시 보기로 하죠. 먼저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그 앞에 시작하는 구절 10절을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어디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나일강의 정기적인 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곡식을 심을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토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저장하는 관계시설, 발로 수차를 이렇게 돌려서 하늘에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곳곳에 설치할 수가 있고 그것을 수차를 돌려서 다시 말해서 발로 이렇게 저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서도 그래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7년 동안 중년이 확 들어버리면 그때는 자기들의 저수지도 말라버리고 수차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들은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신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제가 몇 개를 나열하면 태양신 라, 나일 소신 크눔, 다산의 신 하피, 황소신 아피스, 지하세계 신 오시리스, 공개 신 슈, 습계 여신 테프누트, 곡물 수확의 신 갭. 지금 10%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 가운데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냈었다. 컬러가 아닌 흑백의 세계에서. 근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신명기 11장 10절을 다시 읽으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제 다르다. 이제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들어가는 내가 인도하는 그 지형은 다르다. 그 환경은 다를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지휘한다. 우리 민족도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도 동일하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난관에 부딪히면 점을 치거나 구슬을 하거나 아니면 마을 앞에 장성을 세워놓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흑백의 암울한 삶을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전능자, 창조주, 하늘과 땅의 주관자인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에서의 삶은 과거이다. 이제 새롭게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몰랐을 것입니다. 새로운 나의 백성된 창조물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명기 11장 11절 빼빼로 구절을 봐주십시오.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영원히 정착하게 될 그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내가 약속한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대요. 애굽하고는 다르죠. 애굽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저축할 수가 없다. 저장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뭐 하도록? 하늘 쳐다보도록. 약속의 땅은 다르다.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만큼 하늘에서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적절한 비를 내리는 만큼 적셔지는 만큼 풍요롭고 복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내 지휘하에서 풍요로울 수 있는 바로 그 환경으로 내가 인도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우연에 맡겨야 하나? 하나님이 변심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붙잡을 것은 무엇인가? 12절에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안심하라. 약속의 땅 전역을 내 눈이 그곳을 쳐다보지 않는 그 순간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거나 노예로 굴복시키는 그 이방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종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흑백의 세계에서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확 밝아진 이 세상 어떤 민족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번영을 약속하는,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약속하는 컬러의 색으로 내가 진입시키도록 너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우리끼리는 이제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우리끼리는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끼리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우린 자연스러운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색합니다. 진짜 의색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기도했더니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자신의 문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문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차 대조표를 만듭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이익이 되는 쪽이 이렇게 많으면 손해가 되는 것보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해요. 자기 생각으로, 경험으로, 주의 어드바이스로. 그런데 예수 믿는 저 친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를 의식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고 인도를 받았다고 그러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스터리이고 좀 더 나아가면은 저 친구들 모자란 친구들 아닌가. 저는 미스터 빈 좋아합니다. 선교지 있을 때 그걸 처음 봤는데 아 메르데스. 영국 코미디 미스터 빈 이 주인공이 아끼는 다크 브라운 테디베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눈이 새까맣고 동그란. 근데 친구처럼 말을 걸기도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동화책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읽어주고 잠이 오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세탁기에 세탁물과 같이 넣어요. 합리적인 생각은 동화책을 읽어줄 수가 있고 자기 전에 굿바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대상이라면 그것을 세탁기에 넣고 돌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은. 그런데 미스터 빈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같은 직장 세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숙하게 스마트하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사업을 괜찮게 해요. 어떤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최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말이 잘 통해요. 그런데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간대요. 테드베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으면 세탁기에 넣으면 안 돼요. 만약에 세탁기에 넣는 것이 정상이면 테드베어와 대화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상이 공유하는 이 문화, 그들이 쓰는 그 언어 코드, 그들이 인식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학교에 우리 아이들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신분 된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신봉하는 자들이라면 불신자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생각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자체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동료인 이 기독교인 이 머리가 좀 이상한 차에 실제로 일하는 걸 보면은 정상인 자기보다 월등하게 잘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더 능숙하게 왜 그런가 이 머리 이상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상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똑같으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세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비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겪어서 한 번도 그 밝은 세상 세계를 본 적이 없는 눈뜨고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경험하는 세계, 그가 보이는 그 눈을 감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떨지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에게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 설명이나 묘사가 가능해요. 이거 책이다. 이 책은 저 책보다 두 배로 무거워. 이거는 딱딱해. 이렇게 삐걱거리는 소리 기분 나쁘지? 설명이 다 가능해요. 어떤 개념도 철학적인 어떤 이론도 수학적인 약속도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떤 세계가 있는데 색상의 세계예요. 컬러의 세계예요.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어떤 책상을 묘사할 때 이것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평평하고 네 개의 다리로 되어 있고 이해해요. 그때까지 따라와요. 그러다가 위에 있는 판은 회색으로 되어 있어. 그때부터 못 따라옵니다. 양쪽 판넬이 있는데 그 버팀대 쪽에는 다크 브라운이야.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는데 저거는 파란색이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에 영적 소경으로 이 상태에 있었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사람들이 한 번도 육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거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분명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컬러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세상에 눈 감고 있었던 한 번도 그곳에 하나님의 차원에 눈 열어진 적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영혼에 거듭나기 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상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와 교류하는 직장에서 만나는 예수님 고백하지 않는 저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염두에 두고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 로마 제국 때 전쟁 포로를 잡으면 형벌을 가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러한 형태의 형벌도 있었다고 합니다. 포로를 잡았어요. 포로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와 살아있는 그 포로를 마주 대하게 하고 얼굴을 같이 동여맨대요. 그리고 방치합니다. 한쪽은 죽은 시체이고 한쪽은 살아있는 포로입니다. 죽은 시체에서 풍기는 그 악취와 끔찍한 그러한 독성이 살아있는 그 포로를 서서히 썩게 해서 끝내는 파멸시킨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죄라는 시체에 함께 묶여서, 다시 말해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상태로 서서히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 암울한 흑백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 대한 목적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한 결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명이 없던 흑암, 흑백의 그런 세계에서 환하게 밝아진 컬러의 세계로 우리는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을 텐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생애 가운데 열망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제적인 차원에서 내가 누리고 그 가운데서 자유스럽게 걷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다가 갔으면 좋겠다. 내가 사역하는 이 공간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많이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엄청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은혜라는 이 표현이 너무 흔한 거예요. 지나칩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쳐요. 2005년 호주 시민권자 두 명이 앤드류 첸이라는 사람과 미오란 스크무란이라는 두 사람이 마약 밀매로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큰 사건이었어요. 2005년에 호주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006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9년이 지난 2015년 4월 29일에 처형됩니다. 이 사람들은 발리 나인이라 불리는 마약 밀매의 우두머리였고 이들이 유통시킨 헤로인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가정, 많은 개인 파괴되었습니다. 일반 여론은 저런 범죄자들이 처형되는 것은 당연하다. 호주 정부도 인도네시아와 많은 접촉을 통해서 어필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처형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두 달 반 전에 이 둘의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합니다. 관계 기관에 찾아가 탄원서를 올리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압니다. 우리 아들에 대한 자비를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의 목숨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겠다고 이 어머니가 통곡하고 통곡하면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개인의 삶, 보세요. 헤로인이라는 이 마약이 어떤 사회, 개인, 가정에 유통되어서 손에, 그래서 중독 상태에 들어가면 손을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통하는 그런 범죄인은요, 중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많은 가정을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은, 그 세상에 많은 해악을 끼친 범죄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들을 낳은 어머니의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보는 눈,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관대하겠죠. 세상이 나의 경쟁자가, 나의 동료가 나를 보는 눈,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눈 다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나를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앤드류 첸과 미우란 스쿠무란이라는 두 사람, 2015년 4월 29일 처형을 당하기까지의 어떤 자료들이나 그것을 보면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저는 뭐 해결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범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들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그래, 나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흉악한 거 맞지? 정욕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암흑가의 어떤 우두머리 그 정도를. 그러나 부모가 낳아준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길, 그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은 그 심령 깊은 곳의 느낌이나 그것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저는 언젠가 요한복음 15장 9절을 암송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이 저 생애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자체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차원이 너무 주님이 과장법을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언뜻 캐주얼하게 읽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구절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부분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은 십자가 처형을 하루 앞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 차원이 어떤데요? 이거는 주님과 삼위일체 안에 있는 어떤 그 관계에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고민할 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관계 차원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 비밀을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영이 알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경도, 나를 둘러싼 내 영혼을 대적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설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 마음을 품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묵상해야 되겠다.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작은 포션, 그것이 1%가 될까요? 2%가 될까요? 이밖에 아니지만 내 생애 가운데 이거 나의 비전 삼아야 되겠다. 언젠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포션이 자라서 그렇군요 라고 하는 큰 누림이 있어야 되겠다. 많은 경우 야단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해요. 실패할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야단치시는 하나님 많이 다가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큰데도요. 이런 예를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있습니다. 뛰어다니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뛰어다니다가 다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율법만 있는 흑백의 세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은혜의 지배가 있는 컬러의 세계를 선택하거나 생각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뛰어가다가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뛰어가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흑백의 세계,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할 때 이 말을 해요. 즉 구제불능 녀석, 발을 묶어놔야겠다. 뛰지 말라고 했는데 뛰었습니다. 즉 구제불능의 녀석, 뛰지 말라고 했는데 뛰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되겠다. 아니면 은혜가 지배하는 컬러가 있는 아이가 다칩니다. 그러면 바로 안아주고 일단 어디 보자 약 발라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잘 처음에 침대 맡에 가서 이제 뛰지 마.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율법이 지배하는 흑백의 그 세계 하나님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엄청난 규모의 사랑이 나를 향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demonstrate, display,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 삶을 향하여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암울한 흑백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놀라운 은혜의 차원이 펼쳐져 있는 컬러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크고 작은 문제와 고민과 도전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해는, 그것이 없는 달은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민, 문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 된, 새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 된 나를 정말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면,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쳐다보는 가운데 나는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이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예수님 지금 나를 좋아하신다. 정말 나에게 헌신되어 있다.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부르신 내 삶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께 마음껏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체감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